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지킬 때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는 온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의 등장을 밝혀주는 창세기 6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악한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셨던 그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노아입니까? 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신비스러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도록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동물,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 각각 두 쌍씩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보다 더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대형 선박 건조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데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제공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책임은 노아가 져야 했습니다. 노아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장구한 세월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의지를 다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 건조의 자리를 바로 자기 소명의 자리로 받아들였기에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켰고 그 노아를 시조로 삼아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 말엽에도 인간이 패역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자리는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패역을 꾸짖고 인간의 파멸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패역한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박해와 모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선지자 자리를 박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선지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을 그 자신이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다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온갖 수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켰고 그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당신의 말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비천한 갈릴리 빈민으로 오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빈민 예수님의 삶은 단지 가난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민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죽음의 형벌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죽음의 형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형벌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실 망정 당신의 의지를 다해 십자가 죽음을 감수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당신께 주어진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 소명의 자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의지를 다해 당신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신 본문 속의 바울과 실라야 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투옥된 실라와 바울이 두 발에 착고까지 차고 있던 그 한밤중에 갑자기 옥터가 요동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벗어졌습니다.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간수도 옥터의 요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기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철통같이 경비하라고 엄명을 내렸던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음이 분명하다고 속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감방 안에서 지켜보던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는 가련한 여인을 구해주는 선한 일을 하고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두 발에 착고마저 차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두 발의 착고마저 열려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위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다해 감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살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를 제지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도 아니고 여기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다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억울하게 그 감옥에 투옥당하지 않았던들 그 감옥의 간수는 영영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벗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벗어나 버렸더라면 그 감옥의 간수는 비극적인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했을 것이요 그의 권속들은 그로 인해서 일평생 피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날 그 지하 감옥을 자신들의 소명의 자리로 알고 의지를 다해 지켰기에 바로 그 한밤중 그 감옥 속에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일 저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자리이든 지금 바로 여기에 주어진 자리치고 소명의 자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과 실라처럼 선한 일을 하고도 투옥당하면 투옥당한 감방이 바로 소명의 자리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그 차량 속이 바로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지금 바로 여기에 주어진 그 자리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소명의 자리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강탈당한 경술국치 102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그 어떤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도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여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일구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다해 평화의 가교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거나 선박을 이용하지 않으면 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국은 늘 심정적으로 먼 나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서는 외국에 절대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타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왕복했던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두 발로 걸어서 국경을 걷는 것은 1994년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였습니다. 먼저 이집트 쪽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이집트 검문소를 통과하고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을 걸어서 건넌 뒤에 다시 이스라엘 국경을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펼치는 가운데 몸 수색과 소지물 검색이 얼마나 철저하든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심각한 적대 관계를 온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걸어서 국경을 넘나든 것은 1998년 스위스 프랑스 국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3년을 작정하고 스위스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집을 구하기 전 한 달 동안 제네바보다 방값이 싼 프랑스 지역 숙소에서 머물렀었습니다. 제네바에서 16번 전차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세관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검문소,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 프랑스의 검문소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경의 분위기는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중무장한 군인의 삼엄한 경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상한 낌새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는 두 나라 검문소의 관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인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국경이라고 해서 땅 위에 보이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나라의 조그마한 검문소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다면 그곳이 국경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걸어서 국경을 건너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또다시 걸어서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침략과 피침략의 불행한 역사로 얽혀 있습니다. 침략과 피침략의 그 과거 시절에 그곳에 국경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 나라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두 나라 국민이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지의 노력을 더했겠습니까? 스위스에 3년 동안 사는 동안 자동차를 타면서 여행한 서부 유럽의 국경은 거의 모두 그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남쪽 섬 아닌 섬에 그동안 갇혀 살던 저에게 그것은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작년 3개월 동안 안식월 기간 중 3개월 동안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저는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스위스에서 살 때와는 달리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국경에는 아예 검문소가 철폐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에 유로를 도입하면서 화폐 통합을 이룬 유럽 연합 국가들이 국경을 완전 개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자동차를 타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은 유럽 연합 국가로 갈 경우에 도로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국경을 넘었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연합 국가에서 유럽 연합 국가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 출국하는 나라에서도 도착하는 나라에서도 이민국을 거치지 않습니다. 국내선과 동일합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명실공히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들이 자기 주권과 영토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주권과 영토는 굳게 지키지만 자기 주권과 영토를 초월해서 더불어 공생,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다한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유럽연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 아데나워 수상과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럽 대륙에서 다시는 우리끼리 총질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총을 들고 서로 죽이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일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8월 달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개국이 철강, 그리고 석탄에 대한 공동 정책으로 전후 유럽의 경제를 복구하고 독일의 국제사회 재진출을 통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리 조약에 따라서 유럽 철강 및 석탄 연합체를 구성했을 때 그 조그마한 구성체가 60년 만에 오늘날처럼 27개 나라가 화폐를 완전 통합하고 국경을 완전 개방하는 유럽연합으로 발전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다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유럽연합체가 역사적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 대륙을 유럽인들의 화합을 향한 소명의 자리로 의지를 다해 일구었던 그 작은 의지가 60년 만에 절대 다수의 의지로 확장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자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유럽연합은 여러 고비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끼리 다시는 서로 총질하지 않는 공고한 평화의 기틀이 구축되었다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있게 하기 위해 의지를 다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공로는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럽 대륙에서 작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일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길 때 스위스 개혁교회 연맹 총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일본에서 파송 나온 일본인 선교사도 참석했습니다. 객지에서 같은 동양인끼리 만나서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뒤에 스위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같은 동양인끼리 만나서 한국말이나 일본말로 말하지 않고 제 3국 언어인 영어로 말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 사람을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의 언어를 아는 경우에 대부분 상대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그 스위스 목사님의 눈에는 같은 동양인끼리 만나서 한국말도 일본말도 아닌 머나먼 제3국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서로 만났을 때에 한국어나 일본어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인 동시에 가장 먼 나라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목사님의 질문을 받은 이후에 저는 일본 분을 만나면 제가 아는 인사말만이라도 일본말로 건넵니다. 우리가 여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 한반도를 소명의 자리로 깨달아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언젠가 중국, 일본, 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반드시 일구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엘피소는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웃인 중국인과 일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령님의 감화 속에서 중국인과 일본인도 반드시 그 사랑에 응답하리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비가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자기 의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이웃인 일본인과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께서 유럽 연합처럼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더불어 공존하는 미래를 일구는 동북아 연합도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여기 동북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백인들의 차별과 냉대 속에서 고통받던 미국의 흑인들이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흑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 미국 대통령이 흑인의 아들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사회가 오늘날처럼 발전하게 된 그 꼭지점에는 한 사람의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이 태어난 미국을 흑인과 백인이 화합하는 소명의 자리로 일구기 위해 인종차별주의자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의지를 다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그는 흑인으로서 흑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백인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963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운집한 25만 명의 청중 앞에서 그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겠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이 나라가 우뚝 솟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어의 참뜻에 맞게 살아갈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한 식탁에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게 되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흑백 화합을 위한 소명의 자리로 일구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다했을 때 그의 이 꿈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미국의 법과 사회 제도 속에서 미국인의 의식 속에서 역사적 실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겠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언젠가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리라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과 중국 어린이들 그리고 일본 어린이들이 친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고 함께 인류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꿈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한반도를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 소명의 자리로 지켜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위해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로 얽혀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일구어주는 것보다 우리 후대를 위한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일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일깨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 원하는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나의 의지를 다해 내 가정을 소명의 자리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일터를 참된 화합의 공동체로 일구려는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나의 의지를 다해 내 일터를 소명의 자리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나라를 우리 소명의 자리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남북한이 서로 겨눈 총뿌리를 내리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 한반도를 소명의 자리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가 도래하기를 믿고 소망하고 견디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중국인과 일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노아와 예레미야, 바울과 신라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꿈이 온 세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